저는 학창 시절에 매를 맞으며 억울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성적 때문인데요.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 반의 성적이 다 떨어져서 꼴찌가 되었다고 반 학생 전체가 함께 담임 선생님께 매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가 우리를 잘해라라고 하는 훈육이 아니라 마치 선생님의 자존심 때문에 분풀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단체로 받은 벌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맞으니까 덜 아픈 것 같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맞았는지 얼마가 아픈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함께 맞았던 그 친구들은 잘 있는지 그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 보면 유대민족들이 단체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단체벌을 맞아 나라도 잃어버리고 타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었습니다. 억울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사무엘서이고요. 열왕기서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상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 죄가 아니다. 너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의 현장에 서 있는 그들은 정말로 억울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각도가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 혹 내 안에도 이러한 억울한 면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는 것이 이 다니엘서를 잘 읽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에서는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본문은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 혹시 그 위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아멘.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한 자이면서도 또 큰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회심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서 참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도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느부갓네살은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교만함이 느부갓네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의 수많은 얼굴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내면적 영적 위험 요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만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만이 위협이 되었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그때부터 교만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옳고 무엇이든지 다 장악하고 싶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그러면 아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게 제일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큰 죄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죄보다 교만에 관해서는 제일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정의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정의하기가 어려운가? 교만은 그만큼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단어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사실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이 또한 교만이고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낮추려 한다면 그 또한 교만인 것입니다. 영어는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Pride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이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존감, 자신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참 미미합니다. 교만이 정말로 심각한 죄라면 우리가 이 정의가 애매하다 하여서 절대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자기가 교만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교만했다고 자기가 인정합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깨트리신 것을 알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행정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왕이지만 그 왕의 리더십이 나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느부갓네살은 뭔가가 남달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뭘 이용하고 싶었는지 그의 리더십이 탁월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왕권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느부갓네살을 이용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정적들을 다 해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외세의 저항들도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리더십을 갖고 또 부를 모으고 재물을 축적하면서 29절에 보니까 아마타스 왕비를 위해서 바벨론 왕궁 지붕에다가 궁정, 이 정원을 만드는데 그 정원이 얼마나 미스터리하고 화려한지요.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비를 위해 만들어준 궁중 정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바벨론 성벽에는요, 보통 성벽은 그냥 성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벽 위에 말병거가 다닐 정도로의 성벽을 완벽하게, 넓게,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 성벽 또한 지금까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밤낮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심지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는 자기의 힘을 키워갖고 지켜냈습니다.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큰 성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만약 느부갓네살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까? 겸손한 것입니까? 만약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보시고 진노하신 걸까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위의 분들이 다 찾아가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유,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한 건 새벽마다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어요. 확신해서 은행 지점장이신 장로님을 매일매일 찾아갔죠. 그리고 졸라댔죠. 믿음을 가지고 제발 도와주세요. 대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지점장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보고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우리는 무얼 겸손이라 얘기하고 무얼 교만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가시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지나간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옆자리에서 어떤 장로님끼리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한 장로님이 자기는 교회 목사님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답니다. 맞은편에 앉으신 장로님이 물으셨습니다. 왜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교만해질까 봐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잘하신 겁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더라도 칭찬과 격려와 존중과 예의의 문제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단순히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랑과 자아도취는 교만의 현상이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랑하지 않고 자기 도취에 빠져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자기는 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신감과 교만의 현상적인 차이를 논하는 것, 이거 쉽지 않지만 오늘은 그 차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을 정의하여 보면 교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집들이를 하면서 와, 집이 크고 좋네요. 그 말에 아유, 크기는요, 성냥깍입니다. 그럼 그게 교만입니까? 아니면 겸손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경이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번들, 공부를 많이 한들,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백세를 산다 한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과 불행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돈이 좀 생기면 행복할 줄 압니다. 힘이 좀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요. 지식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불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그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함에 있는 것인데 그 소유함으로 내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가치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어진 가치 그 이상을 부여함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잃은 업적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전 백성이 절하고 그 절은 자기에게 절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벌을 집행했어도 그 벌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느부갓네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요. 27절도 보십시오. 사장에 넘어와서도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죄를 사여야 합니다. 그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행복하다는 생각,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왕인데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 불멸할 거라는 그 생각 버리시고 그것이 교만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엎드십시오 라고 했는데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그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요, 얼마나 완악한지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1년 동안 그는 회심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수많은 꿈과 악몽에 메시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매일 새벽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하면서 주중 예배하면서도 진정한 회심이 없다 말이죠. 다행일까요? 느부갓네살은 죽음의 문턱에 와서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가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 죽는구나. 그럴 때 37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오늘 3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62편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정말 쉽게 번역했습니다. Once God has spoken.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Twice I have heard this. 내가 두 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했는데 내가 두 번 들었죠? 두 번 들었다라는 것은 twice가 아니라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여지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였다는 증거는 뭡니까? 죄를 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듣고도 12달 동안 1년 동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내 가슴에 울릴 수 있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 인간이 행하는 최고의 과정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처럼 권세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냐?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범하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은요, 명품 가방이 들 수 없어서 자신은 남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도 교만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남들보다 낫다 생각하고요, 그것치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즉, 나를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스스로 내가 못됐다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부자만 짓는 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짓는 죄입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것 못지않게 재물로 낙심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재물과 권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을 너무 가볍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했던 고백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성경은 교만은 단순한 자랑이나 허세, 남을 업신 여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회심했습니다. 회심하니까 말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가 늘 자기 중심으로 나, 나, 나라고 얘기했는데 37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말이 다 바뀌었습니다. 칭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평생 돈이 중심이었던 텍스 컬렉터 삭개오가 그가 회개한 다음에 자기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빼앗았던 모든 돈을 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큰 보상은 회복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회복됩니다. 이제 곧 죽는데 그게 회복입니까? 그의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바벨론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면 땅의 것들은 감동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 교만, 우월, 갈등 다 떨쳐버리시고 진정한 회개로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고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유를 찾지만 우리는 주인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도 가진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